VOA 세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군당국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미한 연합훈련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은 다음 달 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한 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미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나흘 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민의 한국 방문은 4단계인 여행 금지까지 한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적절한 때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일 현재 약 1,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13명에 달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오늘 하루 505명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1,766명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지고 7만 8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로 29명이 숨지고 433명이 감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발병의 중심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숨지고 78,497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4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3,5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염증과 관련한 보도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 3명을 출방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추방을 비난한 데 대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조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하는 조치를 한다면 중국은 더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관영 매체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관영 매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한 요충지를 재점령했다는 시리아 반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오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으로부터 전략도시인 사라케브를 탈환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 소식통은 또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내 감염자가 1,700명을 넘긴 가운데 미국은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의 지원 요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하루 새 500명 이상 추가되면서 총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여행 경보를 여행 재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7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새 50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7일 하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한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발원지인 중국의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내 확진자 누적 인원은 총 7만 8,497명이었고 26일 하루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대응체계 개편 등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 발생 사례가 집중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차단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 당국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6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만 9천 명가량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2만 5,600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단계는 여행 재고에 해당하는 단계로 지난 22일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로 격상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보고하고 있고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매일 대응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초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and we are checking people as they come through specifically for the problem that we're dealing with. So we're checking.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면서도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상황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확산에 따라 현재 총 43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나라는 22곳으로 하루 전보다 5곳이 늘었습니다. 몰디브는 28일부터 한국 방문 후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엘살바도르는 26일부터 최근 15일 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2주 이내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고 피지와 필리핀도 대구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 등을 취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늘어 현재 총 21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등도 한국인 입국자의 건강확인서와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고 2주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덴마크와 영국, 헝가리 등 18개 나라는 한국 전역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방역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고 해외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전 세계 5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2003년 당시 26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17개 나라, 유럽 18곳, 중동 11개 나라, 북미 2개국, 그리고 남미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서는 브라질과 호주, 알제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323명 확진에 11명이 사망했고, 이란은 139명 확진 환자 가운데 19명이 사망해 발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사망자 수는 4명이지만 모두 8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과 한국에 이어 확진 환자가 많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6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26명을 기록하면서 한 달 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 환자도 24명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미 한 군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격 연기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한국국방부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합참본부 김준나 공보실장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하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방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미한 연합훈련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나라는 당초 다음 달 9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한 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미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한국합참의장이 먼저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며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기로 합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합훈련 연기와는 별도로 미한 두 나라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미국 측 리 피터스 공보실장입니다.
Our commitment to the U.S. 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and unbreakable.
피터스 공보실장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합참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다며 훈련 연기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이번 연기 결정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완화 계획을 준수하고 지원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대구 기지는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들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한국 인원과 공조한 방역팀이 해당 장소 소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발란코 주한미군 대구기지 사령관은 26일 부대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신속 23살 미군 장병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soldier that is tested positive.
발란코 사령관은 해당 장병이 그곳에서 한국 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걸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날 대구 기진의 주한미군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례는 캠프 캐롤의 현직 군인이라는 점에서 더 나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를 추적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n electronic record of those things, so the team that we have
전자기록을 통해 확진 장병이 부대에 언제 들어왔고 신용카드를 언제 사용했는지 등을 전날 추적팀이 조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면밀히 조사했다는 겁니다. 발란코 사령관은 27일부터 방역팀도 가동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n we have also a clean team. So this clean team is going to start tomorrow.
이 방역팀은 방역복과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확진 장병이 감염된 동안 다녀갔을 걸로 생각되는 어떠한 장소든 확실한 방역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매우 활발히 수행해 온 한국인들과 함께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e Koreans. They've been doing this very actively as you know. There's almost 600 cases in Daegu and they are
600건에 가까운 감염 사례가 발생한 대구 곳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을 해본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미군 방역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발란코 사령관은 미국으로부터 전입으로 오는 인원들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you know people who are PCSing in are being held at Humphreys right as of right now.
아울러 일부 민간인의 경우 미국 출국을 연기한 상태가 지속 중이며 앞으로 군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뒤 14일의 격리 조치 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부대 바깥에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매진 사태로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육군이 보유한 마스크가 장병 1인당 하나씩 돌아가기도 충분하지 않다며 국제 적십자사와의 협조로 미국에서 마스크를 공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부대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보호 조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소개령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대구기지 사령부는 확진 미군 장병이 들르지 않은 걸로 조사된 부대 내 매점을 제외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영내 골프장과 볼링장, 슬롯머신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영내 모든 음식점에서 포장 주문 외 식당 안에서의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내 격리 중인 인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부대 단위로 필수 식료품과 편지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발병과 관련한 북한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원 요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Crisis generated because of the COVID-19, very seriou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벌이는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성명입니다. 저는 바이러스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We shouldn't forget that the border line with China is quite extensive.
북한이 중국과 매우 넓은 범위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한 북한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UN 기구가 이 시점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보건 위생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북한 사람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first thing that I want to say is I don't have any intention to politicize.
답변에 앞서 특별 보고관으로서 먼저 확실히 밝히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래된 위기를 정치화하거나 정치 문제로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대응을 요청할 때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북한 정부는 자국에 상주하는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국내 접근을 제한해왔고 북한에서 일하는 국제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을 해왔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기구들에게 영토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성명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제재 조치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재차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They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from the sanctions.
북한에서 일하는 유엔 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 기관들이 정수 필터, 위생 키트 등 지원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일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틀이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발병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제재 틀을 재평가하고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자체가 심각하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와 북한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at's conceptual statement. I'm not talking about specific measures to contain.
그 부분은 개념적 진술이었으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한 대책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은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없이 혼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 위기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거나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고 의료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해야 할 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대담의 지다겸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현재 국경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보건성 김형훈 부상은 오늘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이 국경의 입국 지점들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며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인 지난달 항공편과 열차, 선박 등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은 향후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던 시간 워싱턴의 미 의회에선 러시아의 미 대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 기간과 그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 증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전 징병을 피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He finished the conversation with the following comment. You think I'm stupid? Not going to Vietnam.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후인 하노이 정상회담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합의 결렬을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 tried to watch as much as I could. I wasn't able to watch too much because I've been a little bit busy. But I think having a fake hearing lik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TV를 통해 청문회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지만 정상회담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청문회를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 시기에 여는 건 지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는데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연결 지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에 때맞춰 공개 청문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인 코언을 심문함으로써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며 이것이 회담 결렬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없었다며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던 시간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정상회담보다는 온통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 증언에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머물면서 트위터에 청문회에 관한 글을 올린 건 그가 이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노이 회담 직후 미국 내에선 미북 간 합의 결렬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꼭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 정상회담은 실무급 외교관들이 힘을 다해 성사시켜야 하는 일이지만 하노이 회담은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미국의 국내적인 혼란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일찍 열고자 했던 열의 때문에 대통령의 최고 자문들의 조언이 무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북한과의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과의 합의에 무리하게 서명할 경우 언론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다는 겁니다.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라도 서명할 것으로 오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misjudged Trump that looking at all the domestic turmoil that Trump is going through.
이런 맥락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대선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최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려는 의혹이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CNN의 보도 내용을 믿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선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I think from Trump's standpoint, there's very little value in meeting with Kim Jong-un before the election.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만 찍는 또 다른 정상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대북 정책이 이미 크게 성공적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From Trump's standpoint,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already a big success.
따라서 추가적인 합의를 발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일에 매진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북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He wants to avoid the impression that his North Korea policy has failed.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좋은 말을 계속하면서 협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content with the status quo, in other words. Also, he doesn't want to rock the boat.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해 북한 문제에 강하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올해 대선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여전히 살아있고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북한의 도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는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외교가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기는 큰 도발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n his view, as long as North Korea doesn't do a nuclear or ICBM test, he'll claim it as a foreign policy success.
So, 북한은 자신들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조심스러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과 관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already kind of telegraphed that in publicly in speaking that there probably wouldn't be engagement until after the 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 정권의 어리석은 짓, 즉 도발을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엔 북한과 본격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남겨두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타개 방안과 앞으로의 협상 전망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대북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협상 진전의 핵심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선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의 출발점이 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데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미북 협상 교착 장기화의 책임을 북한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돌리는 양상도 뚜렷해졌습니다. 대체로 의원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진전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원 외교군사위 소속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25일 VOA에 미북 대화를 장려해왔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심과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진정성은 입증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ince we started this, which is I encourage talks, but we see no evidence North Korea is serious until they agree to anything like a
반면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와 같은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방안을 미국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회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시간은 올 것이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움직임 없이 기존의 과정을 또 거친다면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here would be time for productive talks, but to just go through the same process again without any conflic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이런 맥락에서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U.S. side should immediately sanction the 300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were identified by our government for sanctions.
의원들은 미북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가드너 의원 등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최근 대화 중단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정치적 변수가 북한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대체로 대선과 미북 협상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선거는 북한 문제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대선 전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거나 대선 전까지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곧 종료되고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공을 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지렛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는 최근 대북 정책 관련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알렉스 왕 대북 특별 부대표가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But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it's not just the leaders that have to meet. Our negotiating teams have to meet as well. We have to do the hard and detailed work of crafting a balance.
웡 부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한반도의 기회를 언급하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정상뿐 아니라 실무 협상팀 또한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세부적인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집중적으로 대화해야 하고 잘못된 의사소통과 의심의 공간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engage intensively. Close off the space for miscommunication and suspicion. Drum up a rhythm of talks that will give momentum to the diplomacy begun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싱가포르의 따뜻했던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의해 시작된 외교에 탄력을 주는 대화의 리듬을 북돋아야 한다는 겁니다. 웡 부대표는 미국 정부가 실무협상 재개에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DPRK has its own negotiating team. When they're ready to set in motion the necessary talks, when they're ready to seize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before us, our team will be ready as well.
북한은 협상팀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앞에 놓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팀 역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웡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날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at summit produced a broad vision. It produced the first leader level, commitment to a transformed U.S. DPRK relationship to a lasting peace regime.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폭넓은 비전과 더불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상 간 첫 약속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너무 긴 시간 이어져 온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두 나라가 합의한 네 개 항을 싱가포르 회담의 기둥으로 부르기로 했고 기둥은 적합한 단어라고 웡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Because these broad commitments will undergird a comprehensive agreement and detailed roadmap that over time could tur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locus.
그러면서 이런 광범위한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반도를 분쟁과 불안정의 중심지에서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와 상세한 로드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에 찾아올 경제와 안보, 정치적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태세를 취하는 대신 항구적인 평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정상 간 회동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런 기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웡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웡 부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 등을 매우 냉철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 유지가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뿐이란 신호를 북한에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은 핵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과 슬로베니아도 핵 포기와 국제조약 비준 등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2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3일째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consistent nuclear threat from other countries, from USA, we don't need to develop nuclear deterrent.
미국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핵 안보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있고 영내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want to make a very specific remark and I urge our colleague from the DPRK to heed my earlier warning.
그러면서 미국이 앞선 회의에서 했던 경고를 귀담아 들으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군축회의 첫째 날인 24일 미국은 비핵화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배신당한 것은 북한 주민과 한국민 등 지역 모두라면서 북한이 무모한 핵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일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our Japanese colleagues. They would be best served to stick to the facts.
현재의 안보 상황이 60년 전과는 다르며 북한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각국에 대한 비난만 늘어놓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슬로베니아도 이날 군축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demanding them to prove their words. Denuclearization. Which is to renounce the nuclear.
일본은 북한이 스스로 말한 비핵화를 증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이 1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Slovenia also supports the diplomatic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슬로베니아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비준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 안전 협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다음 주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강화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와 중동 북아프리카 국제테러리즘 소위가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이란과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선 이란과 북한의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NPT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청문회에는 뉴욕의 민간단체인 평화 안보 갈등 변환 진전 여성 유색 인종의 보니 젠키스 회장과 리처드 존슨 핵위협 방지구상 선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젠킨스 회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에서 위협 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존슨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이란 핵 이행 담당 부조정관 대행을 지냈습니다. 또 과거 북핵 6자회담 미국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북핵시설 사찰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자 이란이 NPT 탈퇴를 경고하고 미국이 북한의 NPT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처음 가입했지만 2003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는 1968년 유엔에서 채택돼 1970년 3월 5일 발효됐으며 현재 19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주의를 꼽았습니다.
There's still too much pain and poverty in the world. There are many causes.
전 세계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난과 고통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회주의는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려는 무서운 발상으로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자산 그리고 생명까지 통제하는 체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번영이 아닌 가난을, 기회가 아닌 의존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아닌 매일의 악몽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While I was ambassador at the UN, they released a report documenting that country's plight.
자신이 유엔 대사로 일할 당시 북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북한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의 5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어린이 30%가 굶주림으로 인한 기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북한의 이웃나라인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cross the border in China, while the introduction of market capitalism has done wonders for the economy.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큰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억 명의 인구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같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es, they mea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자본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경제적 자유 역시 필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정부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전 세계 극빈 인구가 200년 전에는 94%였다가 현재는 10%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은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Much of this drop happened in the last 40 years. After Soviet communism collapsed in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자신은 유엔 대사 시절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나라들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would have our private conversations, they always loved that in America you had freedom.
공식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미국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는 자유 등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사랑한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다만 자본주의가 완벽한 지대는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은 자본주의의 자랑스럽지 못한 문제점이지만 그럼에도 사회주의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that income levels are unequal. Income inequality will always exist in
헤일리 전 대사는 사회주의는 공평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빈곤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10메가와트 미만 소수력 발전 설비 용량이 4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 보급률은 39%로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와 국제소수력발전센터가 최근 2019 세계 소수력 발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수력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해 기준 최소한 83.2메가와트로 2016년 보고서 때 밝혔던 33메가와트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력 발전은 대수력, 중수력과 달리 최대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을 말합니다. 특히 강이나 하천, 개천 등지의 낙차를 활용해 대규모 발전 설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소규모 구조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발국의 관심이 높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 부족 때문에 제한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2016년 이후 북한이 건설한 발전소들과 북한 매체의 발표들을 인용해 소수력 발전 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에서 각각 1.6메가와트에 달하는 회창 발전소 1, 2호, 8메가와트급인 금야강 발전소, 10메가와트급인 함흥발전소와 예성강 1호에서 3호 발전소가 완공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완공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지난 2015년 강원도 6개 지역에 소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서부 지역은 강과 저수지, 관계수로망이 많고 조수 간만의 차는 수력 발전소 건설에 유리하다며 이는 앞으로 소수력 발전소 추가 건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며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시한 뒤 단천 수력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가 완공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2017년 2월에 황해북도 예성강 청년 3호 발전소 건설, 지난해 5월엔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 금야군의 금야강 2호 수력발전소를 시찰해 중소형 발전소의 실용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도 최근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전기에너지 개선을 위해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 수력발전소는 설계와 전기 생산량에서 이전 노력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기 보급률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해 전기 보급률이 2016년 보고서에서 추정했던 27%에서 12%가 증가한 39%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하루 서너 시간의 전기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2016년 농촌의 전기 보급률은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39% 전기 보급률은 100%의 보급률을 유지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82%의 보급률을 보인 몽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 소수력 발전의 걸림돌로 자료와 정보의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기후와 장비, 기술 자동화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해 11만 6천 메가와트로 북한의 11배, 발전 전력량은 55만 2천 기가와트시로 1만 7천 기가와트시를 기록한 북한과 26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됩니다. 이어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세계적인 인형 기업을 건설한 루스 핸들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2월 27일 히틀러가 독일 나치의 수상이 되고 한 달이 지난 2월 27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범인으로 24살의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반 데르 루베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이 단독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치스 당원들이 공산당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어 나치스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반대파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만연한 가운데 나치당은 6일 뒤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히틀러는 독재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3년 2월 27일 일어난 이날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물론 독일의 민주주의도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902년 2월 27일 미국이 낳은 대문호 존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너스에서 태어납니다. 정 형편을 돕기 위해 농장일을 거들었고 17살 때는 독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등록금이 없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문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33살 때인 1935년 토르티아 대지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년 뒤 생쥐와 인간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분노의 포도를 발표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The depression caught us without the ability to take care of it. It took a long time.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중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역경을 통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이 작품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1952년 또 하나의 명작인 에덴의 동쪽으로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스타인백은 10년 뒤 그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스타인백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